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혼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범제와 간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바로 전 본문인 46장 18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땅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모세율법 시절의 주요 절기였던 유월절과 초막절을 다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재건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말이 나와있죠. 여기서 초하루라는 말은 매월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월삭의 예배를 다시금 옛날에 드리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쭉 보면은 이 각종 절기에 드려야 될 제사의 규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가르치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뭐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신 할 정도로 아주 시시콜콜하게 예배 규칙과 규정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숨막히는 이 규정과 법규를 옭아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예배지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에 드리고 싶은 제물로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 나 교회 갔다 예배 드렸다 자기 의무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배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한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속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한 것은 영적인 혼합주의, 타락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끔 예배 드리는 법을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동기화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예배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군주, 왕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절 읽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새 성전에서 이 군주는 안뜰 동문의 문 통로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에서는 왕이 성전 안뜰까지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규정을 하나님이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돌아오고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들은 이전보다 더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장인 아버지가 완전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목사와 장로와 영적 지도자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회개하며 더 뜨겁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이 예배 회복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군주가 안식일에 드릴 예물과 매달 초하루의 월삭 예배 때 드릴 재물들에 대해서 쭉 규정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모세의 율법 때 기록된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바쳐야 될 재물의 양이 훨씬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왕들도 더 가난해졌고 국고도 텅 비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뜨거운 헌신을 원하셨어요. 더 강렬한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셈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셈법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잘 살 때 그 풍성한 재물들을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항상 나머지 찌꺼기들을 마지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도.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병든 재물과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땅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한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은 온통 화려한 그 예술품들과 웅장한 건축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온 청교도들이 어땠겠습니까? 사방에 보이는 것으로 인디안들 뿐이고 유럽의 화려한 건축물 지금도 가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16세기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져 있던 청교도들은 빈손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신대륙에 갔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위 때문에 반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 예물을 버겁게 드립니다. 유럽의 화려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헌물과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미국은 200년 만에 유럽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력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든 형편 다 아십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특히 5절에 보면은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라고 돼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As much as he pleases.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드릴 것이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규정은 정해줬지만 이 규정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풍성한 헌금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마지못해 내는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닙.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형편은.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그 헌신도 주님은 가슴 속에 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든. 우리가 참 가난하던 보릿고개 시절에 제가 아직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님 정말 집에 돈 없는데 헌물 드릴 때 꼭 헌금 드릴 때만 은행에서 돈 받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또 다려요. 바닥에 다린 다음에 깨끗한 풀먹인 봉투에다가 그걸 타놓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항상 감사한 거 드리시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 집에는 그게 없어도 자기 집은 비가 새고 그래도 그런 헌금으로 벽돌을 지고 날라서 한국교회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드리던 그 제사를 헌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감동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헌금하거든요. 이거 세금 혜택 있나 물어보면서 헌금하고 우리는 너무나 칼같이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정해진 것만 칼같이 드립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파격적인 헌신을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제단으로 나오는 모든 자든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고 그냥 계속 앞으로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는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혼잡하게 되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질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시트가 있지만 그 큐시트는 그냥 기본 지침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 속에 그 바람의 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배의 흐름에 딱 자기를 적셔야만 됩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해도 경기의 흐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끌고 가실 때도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 예배를 딱 흐름을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문으로 계속 가야 돼요. 이 성도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전에 들어오면은 이전 것을 다 뒤로 넘겨버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부여잡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새로워진 다음에 축복의 미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질서 속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10절을 보십시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백성들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기도의 무리 속에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가르칩니다. 순장이 순원들한테 기도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순원들한테 전도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전도 안 한다. 부모가 자녀들한테는 예수 잘 믿으라 그래놓고 부모는 잘 안 믿는다. 이러면 권위가 없죠. 군주는 영적인 리더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뛰고 함께 아우리치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영적인 공동운명체예요.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육체를 입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육체의 한계와 유혹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감사제를 준비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유월절도 아니고 뭐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도 아닌데 갑자기 주중에 벌떡 일어나서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새벽기도 시간도 아니고 금요예배 시간도 아니고 수요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감사원금 챙겨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죠. 이 제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군주가 이런 뜨겁고 성숙한 열성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군주를 위해서는 동쪽을 향한 문을 언제든지 열어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때 철저하게 닫혀있는 문이거든요. 그런데 군주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넘치는 예배, 옥합을 깨는 예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는 이 기쁨의 낙헌제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 몹시 바쁜 군주가 열일 제쳐놓고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낙헌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우리 목회자들을 가만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꼭 교회에서 시킨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칼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딱 정확히 하라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켰는데 열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기뻐서 좋은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은 리더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십일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십일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그런 낙헌제를 드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 제가 아는 미국의 한 집사님은 이미 50대 초반에 은퇴를 10번을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는 은퇴할 생각이었어요. 이미 자기 집안 식구들 뭐 수십 년을 먹고 살 만큼 다 벌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선교 프로젝트가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하는 능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퇴를 포기하고 계속 일을 해요. 자기는 아주 소탈하게 살면서도 그래서 엄청난 이 교회 프로젝트를 다 도와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거. 너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은퇴 안 하냐. 그런데 이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거의 10의 구조를 넘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 그렇죠. 우리는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월급 액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좋아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헌물이나 모든 것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재능의 어떤 한계를 그어놓지 말고 늘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달려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규율이 있지만 그 규율과 규정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